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좋은 글과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일요일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서린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휴가 기간의 휴식은 스트레스 수치 조절과 면역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는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위챗 모멘트에도 여행지로 휴가를 떠낸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모멘트에 사진만 업데이트할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여러분의 여름 휴가 이야기를 네티즌들과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주 저희 방송국 위챗 공식 계정으로 쉬었다 합시다 랄랄라 여름 휴가라는 제목으로 쪽지함 댓글 신청 받았었습니다. 모두 휴가를 보내느라 바쁘셨나 보더라고요. 한 분께서 메일로 여름휴가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뒤 만나보기로 하고요. 첫 곡으로 UN의 파도 들려드리면서 라디오가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던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보는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하루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네, 이번 주 쪽지함 열어보겠습니다. 성함은 남기지 않으셨고요. 꼬리표들로 나이 32살, 자그만 음식점 주인, 두 아이의 엄마, 회사원 남편, 무석에 거주한다고 남겨주신 분입니다. 두바이 여행기 들어볼까요? 두바이 여행기 첫 편. 내 나이 32살, 꿈은 세계여행이랑 글을 쓰는 것이다. 세계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 중의 하나다. 어릴 때 장난감이라곤 하나 없던 내게 학교 도서관은 그야말로 천당과도 같았다.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 해저 이말리, 로빈슨 크루소,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은 거의 10번은 넘게 읽었다. 어떤 때는 하도 집에서 일을 시켜서 이불농 속에 들어가 숨어서 가만히 읽곤 했다. 이런 미지에 대한 모험 소설 덕분에 아마도 자꾸 돌아다니고 싶은 것 같다. 수학교 때 도서관 출입증료가 15원이었는데 엄마가 안 끊어줬던 일이 지금도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다. 20대 때에는 한비아의 책을 좋아했다. 어쩜 그렇게도 솔직하고 당당한지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20대 중반에는 파울로 코엘로의 소설에서 엄청난 감명들을 받았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도 생생하게 잘 표현하는지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능력임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발견하고 못하고의 차이일 뿐. 그런데 나는 여지껏 가본 곳이라고는 한 곳밖에 없다. 아이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지 못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나중에, 애들 크고 나면 꼭 떠날 거야를 외치면서. 올해로 큰딸이 8살에 작은딸 3살이 되었다. 한 달 전에 모 앱에서 본 X의 여행기에서도 많은 걸 느꼈다. 6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2년 동안 20개국을 여행한 것이다. 돈이 많아야지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나의 편견을 깨뜨렸다. 시간만 있으면 늘 여행 앱을 돌아다니면서 싸고 괜찮은 거 없나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바이가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 3년 반 전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뽑아서 집안 곳곳에 붙여뒀다. 그 중에 두바이 7성급 두바이 여행 다녀와서 이루어졌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 2층은 아니고 지하 1층에 1층 수영장 없는 정원 빌라. 대신 터보에서 정원에 놓는 큰 수영시설도 선택했다. 이걸 이루었을 때의 환희란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 외국여행은 평소에는 애가 학교 가야 돼서 안 됐고 남편 휴가 때나 애 방학 때는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뛰어서 갈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지르고 말았다. 그네는 학교에 10일간의 체험학습 휴가가 있었다. 나는 자유시간이 많은 터라 문제없고 남편은 회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둘째는 엄마한테 맡기기로 했다. 대신 엄마는 큰애 방학하면 외국여행 같이 가기로 했다.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다. 출국 하루 전날 11시가 됐는데도 잠이 하나도 안 오고 쌩쌩하기만 하다. 여행 계획할 때만 해도 너무 흥분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정작 떠나게 된다니 그때보단 덜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어릴 때 산골에 살던 때 아마 8살쯤이었던 것 같다. 용정에 사는 할머니 집에 가던 날 하도 설레어서 밤잠을 설치고 버스 안에서 너무나 신났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노래소리도 끊기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울 뿐이었다. 론다번의 매직에서 그는 인생은 이러한 설레임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금의 나라, 7성급 호텔, 석유가 물보다 싼 나라, 그런 소문이 두바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솔직히 어릴 적부터 원해왔던 건 이집트, 로마, 프랑스 등 고대 문명국에 대한 내 탐험이 먼저였다. 하지만 4년 전에 붙여둔 나의 드림포토 덕분에 두바이가 한국 이외 처음 목적지로 채택됐다. 론다본의 시크릿의 위력이란 참으로 위대하다. 글로 쓰는 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네. 여지껏 아랍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아랍 숫자 1, 2, 3, 4 이슬람 국가라는 것 정도였다. 큰딸한테 아랍에 간다고 했더니 알라딘의 고향이냐고 묻는다. 빙고. 핸드폰 목록대로 짐 정리를 하다가 선크림 옆에 주의사항이 있어서 봤더니 이번 여행을 위해서 사놓은 선크림이 스프레이용이라 지하철에서 안 된단다. 이런 첸장. 휴대폰은 88원에 4일 무제한으로 개통했다. 보통 와이파이 기계를 많이 빌리는데 비용은 비슷하다. 그러니 같은 가격에 통신사 걸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알리페이에도 있어서 개통하려고 비교해봤더니 차이나 모바일 앱이 더 저렴하다. 내용을 대충 확인하고 현지 시간으로 24시까지 마감인 줄 알았는데 북경 시간이었다. 결국 몇 분의 데이터료로 6원이 더 나왔다. 뭐든지 건성건성하는 습관을 무조건 고쳐야겠다.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무석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지연이란다. 여행하다 보면 참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4개월 전에 애들 둘 친구 아들이랑 남경에 갔을 때 일이다. 뜨거운 물을 안 먹는 큰애가 받아놓은 물통을 입에 들이붓다가 완전 혓바닥 다 대고 잘 나가던 유모차 바퀴가 도착하니 빠져버리고 택시에다가 둘째 신발 벗어놓고 내리고 정말 그런 가관도 없었다. 가연이 혼자 놔두고 남쪽 매표소에 갔더니 인공센터는 또 북쪽 매표소에 있단다. 지하 계단을 건너 부랴부랴 뛰어서 인공창구로 가서 일정을 바꿔달라고 하니 이미 한 번 했기에 안 되고 표를 물리란다. 또 20% 손해봐야 되나 하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매표원이 기차가 지연 상황 시에는 100% 환불이라고 한다. 한편 마음속에는 애 걱정 때문에 불안하다. 빨리 뛰어서 가봤더니 그대로 제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서 엄마 왜 이렇게 늦었냐고 불평한다. 기차에서 내려 2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거의 도착할 무렵 가연이 눈이 감긴다. 얘야, 다 왔어. 절대로 자면 안 돼.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배고프다고 해서 소고기 국수 한 그릇 시키고 나는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지금은 밤 10시. 새벽 4시까지 어디서 눈 좀 붙여야겠다. 화장실 갔다 나오는 길에 수유실이 보이길래 들어가 봤더니 가연이가 누울 만한 자리랑 푹신한 의자 하나가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다. 딸한테 미안하다. 편한 여행 시켜 못 주고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밤새도록 수유실에서 가연이는 그래도 좀 잤는데 나는 흥분 상태인지 한 시간 겨우 눈을 붙였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다. 3시 반쯤 정리하고 애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가는 중에 보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시체마냥 다들 뻗어 있었다. 기차역에서는 많이 보던 광경이지만 비행장은 안 그럴 줄 알았다. 한쪽 끝에는 이불을 돌돌 말고 자고 있는 아저씨도 보인다. 새벽 4시부터 모여서 등기수속 마치고 겨우 비행기에 올랐다. 입국수속 때부터 사람이 엄청 많다 했더니 비행기에 오르고서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비행기는 처음 타본다. 2층은 VIP로 돼 있고 1층은 이코노미석인데 양쪽 각 3좌석, 중간 4좌석씩 60에서 70줄은 돼 보인다.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중국에도 이런 모델이 몇 대 있단다. 북경 광주 비행기도 이 모델이란다. 왼쪽편에는 아랍인 아저씨다. 번역기에서 아라비안을 찾아서 맞냐고 물었더니 그렇단다. 비행기에 오르자부터 내내 잠만 잔다. 아랍인들은 전체적으로 구렛나룻이 진한 것 같다. 도착해서 보니 과연 그렇다. 조금 앉아있으니 스튜어디스가 어린이 다며랑 장난감 몇 개를 갖다주면서 하이파이브를 요구한다. 여기 스튜어디스들은 대한항공이나 동방항공에 비해서 무척 자유분방해 보인다. 한쪽에서 음식도 입에 넣고 남녀 둘이 말장난도 하고 혀도 쏙 내밀기도 한다. 딱딱함이 없고 편한 친구 대하듯이 한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2개월 된 흑인 애기다. 흑인 애기는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다. 머리를 만졌더니 뽀글뽀글하다. 엄마는 좀 흰 편인데 애기는 피부색이 더 어둡다. 아빠가 좀 더 까만가 보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남자 스튜어디스가 들어왔다. 깜짝 놀랐다. 분명 문을 잠궜는데 문이 어떻게 열렸지? 나오면서 보니 문에다가 조그마한 빨간 스티커에 글씨를 써서 붙여놨다. 옆에 있던 아줌마도 하는 말이 고장 났단다.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다행히도 손 씻는 중이라 그리 민망하지는 않았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드디어 9시간의 긴 비행을 끝내고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나서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안 보인다. 가연이가 하는 말이 꼭 사우나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온 것 같단다. 솔직히 현지 날씨에 대해서는 계획을 끝내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야 인터넷에서 알게 됐다. 그런데 고온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기본이 40도 이상이다. 출국 심사를 하는데 심사원들은 모두 전통 아랍 옷을 입고 있는 남성들이다. 이것 또한 절대 남성 권력의 상징인가. 심사 도중에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전혀 못 봤던 모습이다. 현지 가이드로 통통하고 귀여운 심양이 아가씨가 마중왔다. 짐 챙기고 바로 나와서 버스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랍연합추장국의 수도에 있는 세이크 자이드 사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 나라는 전체가 늦은 절주란다. 그래서 출국 심사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이 잡담도 하고 말없이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한단다. 비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한단다. 그래서 아랍 전통 옷은 발목까지 오고 심지어 땅바닥에 스치면서 다녀도 괜찮겠다. 처음엔 너무 불편해 보였는데 두바이에 도착해 보니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한 지혜가 아닌가 싶다. 안 그러면 화상을 입을 것 같다. 나는 설명이 재밌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다들 피곤해서 듣는 것 같지 않다고 멈추었다. 가는 길에 눈에 띈 화웨이 휴대폰 광고가 인상적이다. 화웨이는 이 나라에서 애플보다 유명하단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회교도 사원은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요구가 심하다. 투명하고 몸에 달라붙는 스타일도 안 되고 머리에는 두건을 걸쳐야 되고 바지나 치마도 발목을 덮어야 한다. 같이 간 일행 중 모석에 사는 아줌마 두 명의 옷차림이 불합격이란다. 통통하고 검은 옷을 입은 아가씨는 현지 가이드다. 그래서 가는 길에 휴게소 비슷한 데 들러서 아랍 전통 의상을 빌렸다. 1회 빌리는데 15달러란다. 남성 전통 의상은 발목까지 오는 흰 옷에 두건과 두건을 덮는 띠다. 띠의 뒷편에는 4개의 줄이 있는데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란다. 매장에는 낙타와 요술램프 등의 악세사리들이 많이 놓여있다. 저 앞에 같은 일행인 애기 엄마가 어디서 구했는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다. 회교도 사원 안에서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빌려 입었냐고 물었더니 자기 의상이 불합격이라서 공짜로 빌려주더란다. 아까 빌려주는 데는 가이드랑 관계가 있는 합작소였던 것이다. 패키지 왜곡행은 처음이라 몰랐었는데 전체 비용이 싼 대신 자유시간에 유명한 요람지를 4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위처럼 벌고 현지 특산물들을 3-4배 가격으로 파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알아서 문표를 끊고 몇 줄 안 되는 영어로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지식이 돈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 이런 바가지는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가이드도 좀 벌어야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는 길에 옆자리에 앉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여행 손님 받으면 하루에 300원이고 손님을 못 받으면 월급이 하나도 없단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흰 건물과 옆에 하늘처럼 맑은 파란색 물이다. 건물은 사각형의 형태다. 두세 개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 탑들은 위가 전부 뚜껑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위로 황금으로 만든 반달 모양의 표지가 있다. 그런데 가연이가 버스에서 내리자부터 짜증이다. 너무 덥고 피곤해서 견디기 힘든가 보다. 사진 한 장 찍자 해도 협조를 안 하고 무조건 안으라고 한다. 새벽 4시부터 9시간 비행하고 시차 때문에 현지 시간은 점심이라 저녁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오죽 피곤하면 비행기에서 자다가 실수까지 해버렸다. 몇 년 동안 실수한 적이 없던 애가 하는 수 없이 가연이를 업고 먼저 인증샷 하나 찍고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여기는 화장실도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로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다. 세계 3대 이슬람 사원으로서 유일하게 여성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이란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향한 한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 나라도 언젠가면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란다. 경비 아저씨들이 지나가는 우리에게 니하오, 니하오를 연속한다. 중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증거다. 화장실 입구에는 먼저 무슬림들의 손과 발을 씻는 세면대 비슷한 것이 있다. 무슬림들은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얼굴, 머리, 발 등을 깨끗이 하고 들어간단다. 저녁에 호텔에 와보니 심지어 호텔에도 어엿한 세면대를 놓고 변기통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리고 모든 방마다 천장이든 창가 옆이든 회교도 사원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다. 무슬림들은 그 방향으로 매일 기도를 한다. 이슬람 사원은 전체가 맑고 심플하다. 입구를 따라서 사원의 중심에 도착해보니 천장은 엄청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홀 중앙에는 직선으로 세 개의 커다란 조명이 화려하게 비추고 있고 엄청난 크기의 바닥에는 전부 양탄자가 깔려있다. 총 건축 비용 55억 달러에 4만 명의 예배자들이 한꺼번에 예배할 수가 있단다. 양탄자는 이란의 1200명 부녀들이 수공으로 제작한 거란다. 전에는 홀 중앙으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바로 입구 쪽에서 밖에 구경이 안 된다. 무석에 있는 유명한 불교 사원은 안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데 비해서 이슬람 사원은 너무나 밝은 것 같다. 이렇게 웅장한 사원에 가만히 서 있으려니 내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대신 종교의 위대한 정신이 느껴진다. 엄청난 사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놓는 힘 말이다. 네, 32세 가연이 엄마가 보내준 두바이 여행기 1편이었습니다. 2편은 지금 쓰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되는 대로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연 엄마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여행기를 통해서 두바이를 조금이라도 알게 됐고요. 또 두바이 여행을 계획 중인 분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연 엄마님 참여 고맙습니다. 내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사는 게 다 그래 들려드리면서 라디오가 좋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 오늘도 라디오가 좋아 프로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설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다들 그래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 사는 게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내려놓고 내버려도 마음속에 고민들을 던져버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사는 것이 최고야 그대와 뚝밥 함께 걷고 그대와 뚝밥 함께 웃고
그대와 뚝밥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대 있는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시절인 거야 언제나 뚝밥 그대와 함께 라면 난 좋아
안녕하세요. 출발 정보 타임.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로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돼야 하는 중미 경제무역협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지구촌 문화기행에서는 스위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구촌 이야기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재미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